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뱅뱅 돌다가 하나님의 순종 길들이기 훈련에 합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 전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합격이라는 선언을 받고 나서 북쪽으로 전진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이라는 땅도 점령하고 또 바산이라는 땅도 점령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산을 점령한 기록인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괄호 속에 있습니다. 리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괄호 안에 든 것을 보면 후대 편집자가 넣은 것인데 이 후대 편집자가 이것을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로서 바산왕 옥을 소개하는데 그 침대가 아홉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발꿈치에서부터 셋째 손가락 끝까지 4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규빗이면 4m 정도. 그러면 그 왕이 얼마나 컸겠는가 짐작할 수 있죠. 아마 최소한 키가 3m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만 거인족이었을까? 드바임이라 하는데 물론 그곳이 아모리족 속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아모리족 속들 중에 르바임이라는 거인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침상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후기 청동기 시대 BC 1550년에서 1200년대까지 후기 청동기 구리를 쓰던 시대인데 철침상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죠. 이것을 편집자가 소개해 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바산 족속이 정말 힘든 족속이었다. 정복하기 힘든 대단한 그 난공불락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바산 왕국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바산 왕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있고 보이는 장애물도 있고 문제도 많고 골칫거리도 많고 또 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천국 가나안까지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바산 왕국 그러면 여러분이 감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도를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 현재의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중앙쯤 보시면 밑으로 사해, 땅콩처럼 생긴 사해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가 요단강이고 갈릴리 호수 조금 더 올라가면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사해로 물이 흘러가는데 저기 보시면 사해 왼쪽 편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고 밑에를 보면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왼쪽 편에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요단강 웨스트 서쪽에 연안이 있죠. 거기 여리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또 헤브론도 있고 그런데 거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해 있지만 사실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는 골란 고원이라고 해서 시리아의 고원이 있고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 시리아 군인들이 추돌해내는 모습도 저쪽 멀리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부터 쭉 내려오면서 보면 오른쪽 저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아래쪽에는 요르단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왼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지도인데 지금 여기 모세가 바산 왕족을 정복할 때 왕국을 정복할 때 당시의 지도로 가서 보면 저 현재 지도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에돔을 지났습니다.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모압을 지났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암몬 족속까지 가는데 거기도 싸우지 않고 갔고, 이제 왼쪽에 헤스본이 있어요. 그 헤스본을 여기 본문 이전에 2장 마지막에 헤스본 왕국을 점령하게 되는데 왕이 시혼입니다. 시혼. 시혼 왕을 정복하고 그 위쪽에 보면 바산 왕국 있죠. 저 바산 왕국에 에드레이라는 곳이 있고, 저 바산 왕국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오른쪽에 바산과 헤스본을 보면 거의 비슷한 영토라고 할 수 있는데, 베두인이라는 말은 떠돌아다니는, 베두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넓은 영토입니다. 그런 영토에 지금 헤스본까지는 점령했는데 바산을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바산을 점령한 후에는 저쪽 사해 북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칠족속을 점령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저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거기 거인족이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벽들이 어땠는가, 거기 5절에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침공하기 힘들었고 점령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읍이 몇 개냐, 4절 중간에 보면 60개나 됐다. 수원성 하나만 해도 사극에 보면 점령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 느끼셨죠? 거기 성이 높으니까 이 바깥에서 흙으로 성 높이만큼 쌓아서 거기 뭐 다리 같은 걸 놓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못 들어오도록 칼로 또 창으로 화살로 막지 않습니까? 성은 이 그냥 마을 같으면, 평원의 마을 같으면 적 들어오면 다 죽어요. 재산 다 뺏겨요. 자식들 다 뺏깁니다. 그런데 성은 높이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비교적 안전하죠. 그 당시의 성은 참 작았습니다. 수원성처럼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큰 성은 니느웨 성이라고 해서 한 12만 명쯤 살았지만 보통 성은 1,000명에서 3,000명. 그러니까 그 성의 사이즈를 보니까 대충 말해서 우리 땅으로 만 평 정도입니다. 만 평. 보통의 성이 만 평 정도. 동신교회가 지금 여기 바닥 부지만 3,000평이고 저 위에 산이 7,500평이니까 1,500평이죠. 동신교회만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높이 쌓여있는데 그 한 성을 점령하기도 힘드는데 60개 성을 점령해야 되고 그 위에 거인들이 있다. 위에서 밑을 보고 밑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맷돌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맷돌을 그냥 놓으면 그냥 머리가 다 부셔지는 거예요. 그런 전투란 말이에요. 그런 전투인데 거기를 점령하는 굉장히 큰 과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거 들어보면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에서 이기고 나서 와, 우리 이겼다 만세 만세 할 때 하나님 만세, 여호와 만세, 이스라엘 만세 하고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보다 훨씬 넓은 바산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벌써 이미 바산왕 옥은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에드레이에 벌써 이미 남아있고 호전적이에요. 전의가 불타는 사람들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군인들이 60만 명이 되니까 60만 명이 앞장서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 와 전진을 하고 있는데 좁은 계곡,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제 평원에서 들어가다가 높은 고원지대로 넘어가니까 좁은 데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데 들어가는데 옆에서 공격해 버리면 다 죽죠. 거기다가 저쪽에서는 막 벌써 소리를 질러 대는데 바산 만세, 그리고 바산왕 옥 만세, 그리고 그 수많은 군인들이 막 와 소리를 지르고 칼과 창과 화살과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등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공스러운 전투입니다. 이 가공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만한 그런 전투, 그런 전투 현장에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었다면, 여러분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골칫거리들이 있고 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죠.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일을 하셨는가 하는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꺾이는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꺾이면 다 꺾이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면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전할 수가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이게 믿음인데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온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고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마음을 강화시키는 게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문제 앞에 마음이 꺾여버리면 다 꺾이는 거예요.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만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보장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면 되니까 아무리 바산 왕국이 크고 성벽이 높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고 또 평원의 마을들이 수다하고 적들이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거든.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우주 공간에 700개의 별들이 떠 있는데 지구도 하나의 별이라고 그랬죠. 700개, 억, 조, 경, 해, 700개. 지구촌의 모든 해변가와 모든 사막의 별, 그 모래 알갱이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7배나 많은 700개의 별들이 떠 있다. 그 많은 별들이 떠 있게 하신 하나님, 창조에서 떠 있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인체, 아주 우주 속에서 보면 정말 작은 인체, 여러분 인체 속에 세포가 많은 사람 100조 개가 있고 그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DNA 염기세열 23상으로 된 DNA가 있는데 그 DNA가 여기 세포 하나가 8 마이크로미터라는데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냐? 100만 분의 1m야. 100만 분의 1m. 정말 작은 겁니다. 그 작은 것 속에 1m에서 2m 되는 그 DNA 염기서열이 들어있다고. 근데 그걸 쭉 늘어놓으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인데 지구의 250만 바퀴 돌 만한 그런 얇은 실 같은 연기 서열이 여러분 속에 들었다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정교한 인체라고 광대한 우주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체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거기 말씀하신 내용 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너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내가 너 손에 넘겼어?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너희들 조금 전에 거대한 왕국 헤스본의 시온 왕을 격퇴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바산 왕 옥과 그 왕국 백성들 군인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원리입니다. 헬스본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산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승리를 보장해놨다. 지난번에 내가 승리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를 줄 것이다 하는 이 보장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는 옥의 나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2절에 3절 4절에 행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면 되는데 왜 말씀하시고 일하셨을까요? 그냥 바산왕 옥을 물리치시고 그냥 바산의 군대들을 물리치시고 바산의 60개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 60개 성읍 한 성읍 한 성읍이 마치 폭풍 앞에 촛불처럼 막 꺼져가고 다 점령이 되는 그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말씀하시고 일하셨을까요?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이 원리는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지만, 장애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지만, 골칫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지만, 내 앞에 문제의 발덩어리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제의 발덩어리가 처리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강화시키시려고, 믿음을 증진시키시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믿음을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말씀대로.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우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진짜 믿으면 순종합니다. 참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을 때 장애물이 회개, 죄기 때문에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전에 승리를 주었는데 이번에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늘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안 하셨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죠.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과 그의 형님들과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막 동굴에 숨을 때 다윗은 소년으로 빵 전달하러 갔다가 골리앗 2m 70 내지 3m 되는 장군을 보고 다 떠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내가 목동으로 일할 때 사자도 그 입을 찢어버리고 곰도 물리쳐가지고 그 발톱을 물리치고 양들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셨는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바로 믿고 살아가니까 믿음에 막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막 전진에 들어간 겁니다. 순종이죠. 골리앗이 3m나 되는 2m 7에서 3m나 되는 거장이었지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앞에 막 방패 막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물맷돈을 던지니까 물맷돌이 비어있는 딱 비어있는 그 이마, 골리앗의 이마를 딱 치니까 바로 쓰러졌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 위에 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치고 그 목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시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를 보시라고,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잖아요. 성을 돌아서 그 성이 막 무너지고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에서는 참패를 당했거든요. 왜요?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안 드리고 자기가 숨겨놨다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처리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승리했죠.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칼로 싸운 거 아니에요. 창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화살로 싸운 거 아니에요. 나귀의 턱뼈. 말의 턱뼈도 아니고 나귀의 턱뼈.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장정들 천명을 처치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삼손이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자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삭도, 머리에 삭도 대지 마, 삭도 대지 말라 그러는데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줬다가 들릴라가 삼손이 자고 있는 동안에 머리를 밀어버리고 나니까 삼손이 힘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리 삼손을 묶어놔도 삼손이 그냥 떨쳐버리면 몸을 떨쳐버리면 그 로프가 다 사라져버려요. 썩은 삼배처럼 썩은 줄처럼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새끼줄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일어나가지고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치리라 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로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승리를 막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 생각 안 나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또 생각하게 해주시는 그런 죄. 철저하게 처리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과 생물학, 화학, 화생방 무기의 위협, 열강의 이권 다툼의 위협,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이 바산 왕국이 너무 강한 남공불락의 왕국처럼 보였던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만 회개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청산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열강의 이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바로만 서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만 서 있으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회개, 믿음, 순종의 원리입니다.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참 이상한 방법으로 일을 하셨어요. 여기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하는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에 남녀와 유아, 유아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자하고 유아까지.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유아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진멸, 완전히 다 죽였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놓고 무신론자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을 공격하는 먹이를 발견한 거예요. 먹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빌미를 발견했어요.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이거지. 이게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 자,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을 시키셨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완벽한 의를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선물을 주시고 계신다. 지금은 계속 기회를 제공하세요. 계속 기회를 제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는 안 믿어 끝까지.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옥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셔도 자기가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내 뜻이, 사람이 말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고 나는 끝까지 안 믿어 그럼 사람을 거절하니까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의 심판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 부분이에요. 오늘 부분이 지옥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심판이란 말이죠. 왜 이런 심판이 필요하냐 할 때 죄가 관영할 때 이런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레위 28장을 보시면 레위기 28장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당시에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인과 함께 여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마라.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이거는 물라는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느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냈느니라. 이겁니다. 더 이상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담기 곤란할 정도로 이런 무시무시한 죄가 바산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지옥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이 모든 죄가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서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게 뭐냐? 그 짐승하고 하는 겁니다. 짐승하고 수간.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동성애 문제가 이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인류의 최종 종말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서서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죄는 아니거든요. 그 죄는. 그 죄는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지막 죄란 말이에요. 마지막 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을 미리 부분적으로 시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무슨 죄가 있길래 아기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거는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인류의 대표로 지었기 때문에 그 다 합쳐져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원죄에다가 관영한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을 미리 보여주는 심판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기회를 주시다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철퇴를 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 봤습니다. 인육제사, 자기 자식을 돼지 제사 지내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제사를 지내고 짐승하고 성관계 맺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성관계 맺고 이런 관영한 죄 때문에 남녀, 노소 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하죠. 우리가 지금 뭐 육체적인 물리적인 전쟁하는 건 아니고 물리적인 전쟁이야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필요할 때는 하는 거지만 지금 영적인 전쟁하는 거잖아요. 죄하고 싸우는 거고 유혹하고 싸우는 거고 문제와 싸우는 거고 장애물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간단해요. 아까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철저하게 절대로 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 달콤한 줄 알고 이거 나중으로 미루고 있으면 승리 못합니다. 죄는 단호하게 선명하게 청산해야 돼요. 청산. 그리고 예수를 늘 믿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 복음성을 부르겠지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헤스본의 그 엄청난 도전도 지나가게 하시고 바산의 엄청난 도전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칠족 속의 엄청난 도전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 주신다. 승리 주신다. 승리 주신다. 단순해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왜 지금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느냐 하는 건데요. 구약시대에 이 본문이 기록되는 구약시대에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어요. 신정국가.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는 칼입니다. 칼. 교회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게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서 칼도 썼단 말이에요. 창도 쓰고 화살도 쓰고 활도 쓰고 다 썼어요. 맷돌도 쓰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다 써서 적들을 물리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국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교회와 국가, 국가는 칼의 권세, 칼의 권세는 법과 제도의 권세, 잘못하면 잡아들이고 잘못하면 체포하고 잘못하면 재판하고 잘못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칼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이 아무리 당수를 잘해도 교인을 들어서 던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리의 힘을 쓰잖아요. 말씀의 말씀,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덕적인 힘을 사용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서 교회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일해요. 물론 여러분이 개인으로 나가면, 밖에 나가면 경찰은 경찰이 일을 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이 일을 해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일을 하지만, 교회에서 교인의 차원에서는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라, 이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면서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태신자 절대로 미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도 요놈의 남편, 죄송해요, 요놈의 남편은 예수 안 믿네 이러면서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면서 권위를 인정해드리면서, 그러면서 혹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순종하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의 신약시대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무슬림하고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하느냐, 뭐 총칼로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전투하느냐, 무슬림 대학교에 무슬림 교수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독설, 비난, 비판, 욕설, 악담, 살기, 이게 막 눈에서 막 죽이고 싶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팍팍 나오는 이런 교수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모아놓고 기독교 욕하는 강의를 하는데, 저쪽 뒤에 있던 기독교 교수 한 사람이 그거 아닌데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교수가 그 기독교 교수를 보고 당신이 나오시오, 나갔어요. 내 앞에서 다가오시오, 다가갔어요. 내 눈을 빤히 쳐다봐요, 나 빤히 바라봤어요. 뭐 하려고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눈을 보고 있는데 이 무슬림 교수가 딱 때려버립니다. 뺨을 때렸는데 막 뺨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이게 지금 기독교 교수는 지금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이 무슬림 교수가 예수의 산상복음을 알고 있거든.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 돌려 대라 그랬으니까 다른 뺨 또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수가 또 갖다 댔어요. 갖다 댔더니 또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무슬림 교수가 겉옷을 벗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겉옷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랫도리를 벗으시오. 교수가 아랫도리를 벗기가 참 민망하니까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혁대를 풀겠습니다. 그 혁대를 풀고 팬티 놔두고 아랫도리를 벗었어요. 자,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당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대로 항거하지 않고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강의 끝났어요. 기독교 교수 자기 연구실로 돌아갔어요. 학생들이 막 몰려왔어요. 무슬림 학생들이 막 몰려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학과 무슬림 교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승리.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불신 남편을 대할 때 3장 1절에서 4절이 딱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긴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남편 앞에서 저렇게 대하시면 돼요. 온유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죄 짓지 않는 한도에서 순종하시면 돼요. 그냥 당하시면 복수하지 마시고 안 갚음하지 마시고 그냥 당하시면 돼요. 정결하시면 돼요. 평정심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남편도 변해요. 이게 영적인 전투 승리 방법이에요. 요즘 데니스 프레거라고 하는 유대인, 아주 유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저분의 프레거 유니버시티 컴이라고 하는 저 인터넷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10억 명, 전 세계 7분의 1 정도 된답니다. 작년에 들은 사람만 2억 5천만 명. 내용이 뭐냐? 전부 보수적인 도덕이에요. 보수적인. 가정을 지키십시다. 도덕을 지키십시다. 윤리를 지키십시다. 인권을 지키십시다. 이게 보수적인, 복음적인, 보수적인.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을 그대로 얘기해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속이 상했다가 동성애, 동성혼 막 들어오지요. 윤리 파괴되지요. 가정 파괴돼 막 속이 너무 상했다가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막 몰려드는데,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대학 가서도 토론하는데 토론할 때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말하고 상대는 상대 말하고 상대방의 말 그대로 다 하래요. 다 하래. 하고 싶은 말 다 하래요. 기독교 각심은 다 하래요. 그러나 절대 대들지 않아요. 대들지 않고 그냥 진리만 말해요. 사실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다 들어보고 나니까 저게 맞은 게, 저게 보수적인 게 맞네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혐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의 방법이에요.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대신자를 놓고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확신하면서 순종하시면 돼요. 과거에 승리 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승리 주시고 미래에도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